제가 2학년 졸업하고 5월 달에 집에 왔는데 저한테 자기가 디프레션이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었죠. 왜냐하면 걔가 성격이 아웃고잉인 아이고 또 뭐 디프레션을 가질 만한 뭐 특별한 것도 없었고 그래서 남편하고 저는 안 믿었어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하고 아무런 뭐가 없으니까 빨리 병원 가자는 생각 외에는 이 녀석이 빨리 학교를 가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5월 말쯤 되니까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대인기피증 그래서 방에서 잘 안 나오고 어떤 환청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두 번째 자살 시도가 있었을 때 병원을 데리고 갔고 병원에 입원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관심을 더 가졌지만 이미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가서 얼굴 한번 봐주는 게 고작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못 찾아내는 거죠.
제가 에스터 때문에 그 문 앞에 소파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아들이 엄마 에스터가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스터가 왜 나가? 아까 조금 아까까지 집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에스터가 차를 타고 제 차를 타고 나간 것 같다고 그래서 창밖을 보니까 진짜 차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좀 이상하고 불안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못 있냐고 그랬는데 답이 없었어요.
10시쯤에 닥터로부터 연락을 받았죠. 병원 그 딱 경찰서에서요. 그리고 만나 가는 상태는 뭐 아무 생각도 없고 꿈인지 현실인지도 모르겠고 그게 실감이 안 나죠. 뭐 가서 막상 볼 때까지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에스더하 재단의 설립자 하용화 회장. 그는 1989년 뉴욕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 보험업계에 첫 발을 내민 후 현재 미국 36개 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일궈낸 미국 성공 신화를 이룬 인물입니다. 1992년 솔로몬 보험회사를 창립한 이래 2002년 뛰어난 아시안 아메리칸 비즈니스 50인 선정, 2003년 힐러리 클린턴이 수여한 우수 아시안상 수상, 2013년 앨리스 아일랜드 자랑스런 이민자상 등을 수여받으면서 탁월한 비즈니스맨의 성공 가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인생을 저 딴에는 잘 산다고 살면서 어쩌면 지금 지나고 보면 그게 저 나름대로의 어떤 기쁨이고 행복이었나 봐요. 남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에서 들어오는 그 행복감. 좀 이거에 너무 크다 보니까 한쪽 방면은 좀 소홀히 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나중에 2014년 1월 17일 날 그 아이가 이제 하늘나라를 먼저 떠난 뒤에 어느 한쪽에서는 일면에다가 전 뉴욕 한인회장 하용화 씨의 장녀 투신 자살 이렇게 해서 기사를 크게 뽑았더라고요. 네, 그 뒤로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는 집안이 이제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한 명의 아픔이 또 한 명의 그러한 일이 참 모든 걸 바꿔놓죠. 우리 아이가 갔을 때 남겼던 그 편지처럼 아빠는 항상 젊어, 언제 봐도 젊어 보이고 젊음에 마르지 않는 그 파운틴을 갖고 사는 우리 아빠 나는 자랑스러워 할 정도로 저를 닮았던 아이고 활발한 아이였는데 이 병은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는 차가운 병으로 그렇게 사라져갈 수 있는 인생이고 산과 사의 갈림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엄청난 시간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못 쓰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 이거 큰 병이라는 걸 좀 알리자. 그래서 어웨어니스 프로그램을 하자. 그래서 멘탈 헬스 어웨어니스 프로그램을 하는 재단을 만들기로 결심을 해서 그 일이 있은 뒤로 4개월 후에 에스터 하 파운데이션이 생겼죠.
지금부터 에스터 하 파운데이션에 대한 왜 에스터 하인가에 대해서 왜 에스터 하가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는가에 대해서 잠깐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y story starts with an eating disorder, anorexia nervosa.
재단을 만드는 것으로 에스더에 대한 미안함을 대신할 순 없었지만 자살이라는 같은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 굳게 믿고 있는 하용화 씨.
이 모임은 뉴욕주에서 허가가 난 그 멘탈 헬스 퍼스트 에이드라고 해서 자살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을 수업을 들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자살로부터 구출을 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걸 가리키고 또 그러한 응급 상황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들과 그다음에 어른들 모두가 대상인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사실 왕따라든지 여러 가지 정체감의 혼란 이런 것들로 학교 생활을 잘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동양적이거나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힘이 드는 걸 이야기 안 하고 참고 이기라고 하는 이런 정신 나중에는 더 이상 이렇게 스스로 용납이 안 되고 그러면서 머릿속에서는 hopeless, 소망, 희망이 없다, helpless, 도움도 받을 수가 없다, worthless,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자기 비관적인 생각이 꽉 일어나면서 어느 순간에 우울증을 통해서 심하게 자살 생각을 자주 하게 되고 자살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다 계획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충동이 일어나서 아주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죠.
제가 늘 교인들 가정이나 또 이민사회의 가족들이 자살 방지 또 우울증 그리고 가정폭력 뭐 이런 것 때문에 늘 관심이 있었는데 내가 먼저 배우고 그들에게 또 이런 좋은 재단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싶어서 교육받으러 왔습니다.
유학으로 와서 처음에 학교 기숙사에 있다가 5년, 10년까지는 나는 빨리 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가야 되겠다. 조금 지났을 때는 조금만 좀 해서 자리 잡으면 한국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10년, 15년 지나니까 이제 한국이라는 데가 이제 갈에서 살을 내고 해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여러 나라를 막 다녀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이 참 박진감도 넘치고 젊은 기운이 버티는 데지만 굉장히 참 매력적인 도시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니야 그거 갖고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Hey, how are you? What are you doing? Walking? 사람들이 만족하게 하고 큰 것들을 자꾸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회사가 그래서 체질이 바뀌는 거야. 풀만 먹다 이제 고기 먹기 시작하는 거니까 크게 머름업 하고 이제 스텝업 해서 큰 걸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만드시려고?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 이제 지금 되게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산 분들이 많고 하니까 좀 자유로운 스타일의 어떤 토크 디스커션을 하고 또 자유롭게 자기들의 의견을 마음대로 개전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이제 컴퍼니 문화로 좀 안착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일단 일어나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요즘에는 그리고 자기의 그 독창성, 창의성을 강조해야 되고요. 열심히 일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로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용화라는 이제 본인 이름을 소개하실 때 영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용이 아니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젊다. 젊다는 데피니션은 뭐냐면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만약에 변화가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발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의미의 영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 회장님은 굉장히 열정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 비즈니스 드라이브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옆에 있으면서 배울 점이 많은 분이십니다. 사업만큼이나 열정적으로 이제 그 재단 일도 많이 하시고 있고요. 또 재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 네 친구들 데려다 파티 한번 해야지. 안 하냐?
파티하면 좋지.
저 뒤에 파티 좀 해줘. 저 냉장고 좀 비워라 이제. 밖에 냉장고 저거 맥주 같은 거 물 같은 거 빨리 먹어야 돼.
그러면 거기 사줘요.
거기는 네가 네 돈으로 사서 해먹었잖아. 거기 뒤에 바비큐 하는 거 다 있잖아. 저거 저기다 해도 되고 뭐 알아서 하라고.
나 돈 없는데?
너는 돈 갖다 다 뭐하냐? 게임하냐?
딸 에스더가 떠난 지 4년. 오랜 방황 끝에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들. 엄마의 마음은 누가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3년이 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내면 속에서는 굉장히 혼돈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리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엉켜진 실타래처럼 모든 것이 엉망인 채로 있는데 3년 상이라는 게 아 이래서 있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3년이 지나니까 제 생활을 그래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울증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에 딸에 대한 상태를 깨닫지 못했던 아빠.
학교에 데려다준 날도 아빠 빠이 하면서 창문을 닫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게 그렇게까지 심각하리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나는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구글을 찾는 거죠. 우울증을 낫게 하는 방법, 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이런 것만 보면 거기에 뭐 햇볕을 자주 쬐라고 저녁에 잠을 잘 자야 된다. 잠을 잘 잘 수가 없는 애한테 잠을 잘 자고 한숨도 못 자는 애를 아침에 데리고 밖에 햇볕 쬐려고 나간다면 죽이는 일이잖아요.
마음의 병은 무엇보다 한없이 품어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하용화 회장.
어떤 분은 가족을 만나는 게 싫고 어떤 분은 자식을 보는 게 싫고 자식을 봐서 치료를 하려도 해야 해야 안 되는 분 있고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다만 만나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동조해 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몸과 영혼을 깊은 절망으로 이끄는 우울증. 하지만 하용화 회장의 진심 어린 호소에 사람들은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힐링 콘서트라는 걸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우울한 값을 안 가는 사람은 없는 거고 마음에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은 없으니 그런 분들을 위한 위로의 잔치를 하자 해서 테마가 있는 그 의사들과 테마가 있는 가수들을 모셔다가 여기 노쇼 하스피탈에서 저희들이 공연을 처음 했죠. 그리고 잉그루드 하스피탈에서 도움을 줘서 크게 행사를 3, 400명씩 1년에 와서 그걸 듣고 보고 울고 웃으면서 한 시간씩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고요. 그 힐링 캠프라는 걸 만들어서 정말 마음이 아프신 분들, 아프신 분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자기의 속마음도 이야기하고 이거는 정말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서로 의지해야 되니까 그래도 어깨에다 대를 쓰면 어깨를 빌려주는 게 우리 에스터 재단이죠. 그래서 조금은 울 수 있고 또 웃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우리가 되자 해서 그걸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멘탈 헬스 포스트 에이드 프로그램도 하고 이러면서 4년을 지내오게 됐죠.
에스더하 재단에서 주최하는 정기 모임. 이들은 매주 화요일 저녁에 모여 우울증으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나눕니다.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던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들. 모임에 참석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정확히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약간 우울증이 있다는 한 몇 년 전에 네 알고부터는 이제 약을 많이 먹었거든요. 약은 안 먹을 때 잠을 못 잤거든요. 몇 년 전까지 해도 혼자서 외롭고 괴롭고 우울할 때는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는 게 어때? 나도 자신인가 용기를 갖고 이제 얘기를 터놓고 한 게 이제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너무 생각이 깊고 너무 상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완벽까지 있으니까 거기에 불안감, 올바름에 대한 경직된 사고방식은 정신질환을 유발합니다.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매주 화요일마다 저번에는 월요일이었지만 지금 화요일로 바뀌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게 돼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저는 이제 가정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을 겪은 적이 있었었어요. 이제 그때 자살까지 생각을 한 적도 있었었고 차 운전하면서 그냥 차선을 반대편으로 돌리려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고, 집에서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잘 곳이 없을 때 그냥 차 안에서 자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이제 생활한 적도 있었고.
오늘의 주제는 롤플레이, 즉 역할 연기인데요. 본인들이 경험했던 장면을 설정하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각자가 맡은 역을 연기하여 상대방이 그 당시 느꼈던 감정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상도 안 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면 주변 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대신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아, 그 정도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념을 다 잡습니다. 그러다가 한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는 남의 입장에 들어가서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그 다른 사람의 롤플레이를 할 때 그 사람의 감정이 제 마음에서 느껴지고 그 사람들 위해서 이제 같이 울음이 나오고 그런 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진짜 새로운 경험을 하는구나. 나만 이렇게 외면되고 이제 뭐랄까요, 정말 죽을 것 같이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한 고생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살아갈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걸 하면서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그 뒤로 아픈 사람, 화내는 사람, 웃는 사람, 우는 사람, 말 한마디 못하고 30년 사는 사람, 살아있어도 오히려 죽는 것만도 못하게 사는 사람까지 맞죠. 제가 가능하다면 어떤 이런 쪽에 관계되는 클리닉도 좀 만들고 싶고 닥터들도 돕부해서 조금 실질적으로 치료도 하는 그런 클리닉을 만드는 일까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사업의 성공과 명예보다는 가정의 소소한 기쁨이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음을 알게 된 하용화 회장.
저는 지금도 얘기를 하지만 사회 일을 한다는 미명하에, 사업을 한다는 그 미명하에 어쩌면 가정에 좀 소홀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더 케어를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 한 명의 인생이라도 세이브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보람 있는 일이고, 그런 일을 할 때 항상 그 녀석한테 에스터야 아빠 잘했지, 꼭 말을 잘했다고 하면서 웃는, 그럴 때는 아, 정말 내가 잘했구나, 상처로 갖고 가는 거지만 이게 이제 항상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치유하고 봉합하고 해서 사회에서 밝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데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오늘은 에스더 하재단 하용화 회장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전현아 씨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새로 단체를 꾸렸습니다. 벌써 회원도 모집했고요. 또 통일희망봉사단이라는 이름도 정했죠.
네, 사회복지사로 아직 일은 안 하는데 지금 단체 대표 언니가 좀 너무 내 마인드가 좋다고 같이 일하자 해서 제가 지금 이제 양천구에다가 봉사 조직을 하나 지금 하려고 지금 섭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봉사활동 하려고. 봉사단은 원래는 국장 편제인데 든 봉사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활발히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제는 남이 단체에서 하지 말고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원은 10명 이상이면 되는데 회원원은 다 모집했고요. 내가 희망하는 그 봉사단체 이름은 통일희망봉사단으로 통일도 희망하고 앞날에 대한 희망을, 나는 희망이란 단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항상 어디 가서 워크숍에 가도 내 가명은 항상 희망이거든요.
하지만 자신이 앞장서 기획한 일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설렘도 있지만 두렵기도 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힘을 모아줬습니다.
조금 많이 주저하게 돼요. 내가 한 번도 못 해본 건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했다가 괜히 그 말만 떼놓고 또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지금 그 이제 봉사단 하자면 적기도 단체 뭐 해야 되고 많이 필요한데 좀 더 준비해 가지고 해보자 하는데 대표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현아야. 그저 첫 걸음을 떼면 다 돼. 자기가 조금 밀어주겠다. 이런, 그리고 내가 그 한국 글로벌 피스재단 남부지부에서 그 우리 그 다 한국 분들이에요. 그 회장님도 실향민 자녀분인데 거기서 내 역할이나 배우고 있거든요, 무료로. 그분들도 하면 자기네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힘을 얻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현아 씨는 남북한 출신 주민이 함께 모여 봉사하고 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돕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는 제일 항상 마음이 쓰이는 게 한부모하고 독거러인들인데 그런 분들 도와주자면 우리가 좀 수익을 내야 되고 이런 분야도 있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못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환경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그 탈북 단체들이 봉사단이라 하면 대체로 탈북민들만 위주로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남가부 고향은 달라도 다 한민족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도와주고 다 같이 활동하고 저는 이런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독거러인들도 외롭지 않게 꿈은 커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못하죠.
자신이 꿈꾸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꿈을 크게 가졌다는 전은아 씨는 오늘도 좌우명을 되새깁니다.
꿈은 커서 독거러인들도 이렇게 와서 즐겁게 여유시간 보내시다가 집에 들어가시고 이런 걸 하고 싶거든요. 저는 근데 아직은 그건 꿈에 불과하고 자그마치 그래서 봉사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봉사를 하면 우선 마음이 뿌듯하고 기뻐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서 저 사람이 행복해하는 걸 그게 내가 내 좌우명은 있어요.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해야 하고 다 같이 잘 사는 복된 사회를 만드는 게 나의 꿈이다. 근데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죠.
그러면서 훗날에는 더 큰 세계로 나가 자기 목표를 이루고 싶다고 말했고요.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재 맡은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고 또 다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만들어질 때까지 자신도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목표는 있는데 그게 실현되겠는지 아직은 저도 확신이 안 섭니다. 꿈은 크지요. 제 꿈은 원래는요. 제가 사회복지사 이제 국제 NGO 대표하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TV를 보면 저 아프리카 나라들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보면 국제 NGO에서 세계에 나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싶지만 꿈은 그런데 우리 자국 내에 있는 취약계층들부터 도와야 되니까 그런 꿈은 갖고 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전현아 씨. 여권을 쥐고 자유롭게 어디든 떠나는 것이 그녀의 꿈이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해외여행은 어디를 다녀봤을까요? 탈북민 전현아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명문사립 예일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의 동부 명문사립 아이비리그의 하나인 예일대학교는 현재 미국 50개 주와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온 6,900여 명의 학부생과 5,500명에 달하는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교수들이 4,400명이 넘는데요. 보통 저명한 교수들은 주로 이 대학원 강의나 연구 활동에만 몰두하는 게 대형 대학교들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이 예일대학교는 이들 우수한 교수진이 직접 학부 강의에도 헌신하는 게 오랜 전통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예일은 거의 모든 면에서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예일대학교 꽃이자 지식의 본체이며 정신적 치료가 되는 것은 역시 학부 중심의 예일 칼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이 학부생들을 소규모 토익 그룹단으로 나누어 학술 토의와 세미나를 주도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과에서 학생들은 국내외적으로 저명한 교수들의 강의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학부생들의 초보 과정 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예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자 대단한 장점입니다. 바로 이런 장점 때문에 매년 수많은 지원자들이 극소수의 입학 정원자를 놓고 경합을 벌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일대학교가 배출한 저명한 인물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42대 빌 클린턴, 43대 조지 W. 부시 등 미국 대통령이 5명이 배출됐고요. 6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 20여 명의 연방대법관이 예일학부 또는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예일 신입생들은 이 개강하기 전에 깊은 산속이나 초원으로 일주일간의 단체 하이킹 여행을 떠나는 전통이 있습니다. 신입생 야외 오리엔테이션 여행에 영어 약자 FOT, 이 푸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비록 일주일 동안의 짧은 단체 여행이지만 이 기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인 다양한 인종, 환경,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수업에 임하기 전에 서로를 알고 또 배우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졸업생 중에서 사회 각처에서 활약하는 동문들까지 함께 참여해서 이 사회 경험을 후배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입생 단체 여행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와서 캠프 예일이라고 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까지 마치고 나면 이 학생들은 명예와 자부심을 갖고 예일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예일대학교 학생 윗샘 감나 씨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When I applied, I didn't know that I would be the only Tunisian to get into Yale. I guess the biggest problem that I initially had was trying to fit in.
예일에 입학했을 때 저는 제가 튀니지에서 온 유일한 학생이란 걸 몰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어요. 저는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저는 이곳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꿈은 공학도가 되는 것인데 이곳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집과 고향을 떠나 생활한다는 것은 독립심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저는 늘 집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제가 곧 익숙해질 거라고들 말합니다.
네, 예일 칼리지는 학기 초와 학기 말에 쇼핑 기간 또 리딩 기간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쇼핑 기간이라는 게 뭔지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네, 대부분의 대학들은 재학생들이 학기가 시작하기 전 미리 등록하게 하는데요. 예일에서는 학생들이 학기가 시작하고 2주 동안은 어떤 클래스라도 마음대로 수강하는 것을 허용하고 교수의 강의 계획서를 받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코스인지 결정하는 것을 마음껏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 기간을 허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과 시험 횟수, 과제 제출 횟수, 작성 범위, 학급 규모들을 검토해서 자신의 생활 스케줄 내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학생들에게는 이 쇼핑 기간이 인생의 진로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네요.
실제로 2학년 때 건축학 개혁 코스를 택하려다가 자신이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지 않을 거라는 선입견 때문에 중도에 포기한 학생이 있는데요. 3학년이 시작하면서 2주 동안 쇼핑 기간에 청사진 그림일과 자신이 숨은 재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남은 2년 동안 이 분야 과목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입수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기 초에 이런 코스 쇼핑 기간이 있다면 학기 말 코스를 마치고 학기 말 시험이 있기 전에는 리딩 기간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한 주 동안 쉬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학생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그동안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분주하게 지냈던 시간을 되새겨보기도 하고요. 시험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단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일대학교의 기숙대학교 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일이 여러 대학과 또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레지던셜 칼리지라고 하는 기숙사 중심의 소규모 대학 공동체 제도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손승호 씨의 도움말입니다.
네, 이 독특한 제도는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은 전통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레지던셜 칼리지를 모델로 삼은 건데요. 전체 학부 학생들을 14개의 레지던셜 칼리지로 나누어서 작은 대학에서 느낄 수 있는 친근한 분위기와 연구 중심의 큰 대학교가 제공하는 풍성한 교육 자원을 동시에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각 레지던셜 칼리지 건물들은 큰 사극의 정원을 안으로 둘러싸고 있어서 학생들이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사교도 하고 학문을 연마하며 여러 가지 학구적 활동과 과외 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각 레지던셜 칼리지마다 학장과 사감, 여러 명의 교수들이 팔로우로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학생들의 상담자이자 지도교수로서 학생들의 재발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네, 예일 칼리지 안의 기숙대학은 벤저민 프랭클린 칼리지, 버클리 칼리지, 브랜포드 칼리지 등 모두 14개가 있습니다. 예일에서는 적어도 2학년을 마칠 때까지는 이 기숙대학교 안에서 생활하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학생 중에 15%는 캠퍼스 밖에서 생활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일대학교 역시 하버드대학과 마찬가지로 지원 학생의 재정 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또 재능만 심사하는 리드 블라인드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손승호 씨 도움말입니다.
현재 리드 블라인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대학교는 아이비리그 8개 대학교 모두를 포함해서 MIT, Amherst 등 모두 37개 학교들이 있습니다. 2005년 당시 리처드 레빈 예일대학교 총장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예일대학교 입학할 경우 모든 재정적인 부담을 대학이 떠맡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일은 우수한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그들의 경제적 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우리 예일이 적극 도와서 그들을 예일의 전통을 이어줄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일에 이런 정책이 있기에 예일대학교 진학을 꿈꾸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결코 재정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는 없겠죠.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명문의 하나인 예일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이죠. 프린스턴 대학교 소개해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이번 달 기사화된 여성 뉴스 가운데 주목할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이달의 여성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알아봤던 심혈관 질환을 개선하고 예방하려는 여성 기업들 소개하고요. 또 고전음악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33초에 한 명의 미국인이 사망한다는 심혈관 질환, 심장병,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네.
또 예방법도 알아봤었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예방법이 자기 관리 차원의 어떤 민간요법에 가까웠다면 이번에는요, 여성의 심장질환 분야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 기업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달의 여성 뉴스 첫 번째 키워드가 핌테크입니다.
네.
예, 핌테크라는 단어는 여성을 뜻하는 피메어 그리고 기술을 뜻하는 테크가 만나서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제품 생산하고 연구하는 기업을 말하는 이름인데요.
네.
여성의 건강을 연구하고 관련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기업을 이끄는 상당수도 사실은 여성들입니다.
네.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최근에 이런 핀테크 가운데 여성의 심장 건강에 대한 새로운 혁신적 접근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지난해에요. 질 바이든 여사가 이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족했었죠.
그렇죠.
네. 요점이 여성 건강에 관한 연구를 위한 기금을 마련을 해서 장기적으로 여성의 건강을 개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많은 여성들이 병원에서 의사들한테 내 증상이 왜 이런지 질문을 던져도 의사들이 시원한 답변을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그게 다 여성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그 여성의 질환을 특화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네. 당시 많은 여성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문이 특히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인 심장 질환이 초기에 종종 오진되거나 또 치료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여성이 남성보다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은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방금 오진을 언급하셨는데요. 네. 오진을 하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여성의 심장 건강 문제에 관한 잘못된 인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숨이 가쁘다, 네. 피로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그 원인을 스트레스다, 뭐 공황 발작이다 이렇게 잘못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오진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심장마비를 겪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통상 여성이 남성보다 심장질환 위험이 적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가정이고요.
네.
여성의 심장 건강 문제는 남성과 다를 수가 있고요.
네.
여성 고유의 어떤 위험 요소와 증상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존스홉킨스 대학의 에린 미코스 그 여성심혈관 건강연구 디렉터는 여성이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협이 생각보다 크고 특히 폐경전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 유형의 심장마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미코스 디렉터는 최근에 발표한 논문에 45살 미만의 여성들 사이에 특정 유형의 심장마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것은 여성의 심장 건강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실제로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미국의 한 6천만 명 이상의 여성, 그러니까 여성의 한 44%가요. 어떤 형태로든 심장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뭐 흔히 알려진 것처럼 폐경기 이후뿐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추가적인 연구와 또 인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팔을 걷어붙였네요.
맞습니다. 그 핀테크 회사들 가운데 60% 이상이 지난 5년 사이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이들 중에 85% 이상이 여성이 설립하거나 이끌고 있고요.
네.
과학자 또 임상 전문 의사들이 창립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네.
또 이들 기업이 여성에 특화한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또 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 관련 투자에도 앞장서고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씩 좀 알아볼까요?
네.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네, 자, 이 회사들이 연구 개발한 대표적인 제품 가운데 심장 모니터로 변경된 브레지어가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초기 징후를 탐지하는 스마트 혈압 측정기가 있고요.
네.
코칭 앱이 있는데 이게 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씩 볼까요? 먼저 네. 심장 모니터로 변형된 브레지어. 그냥 보면은 일반 여성 속옷인데요.
네.
아주 얇은 그 심장 상태를 관찰하는 장치가 이 브레지어에 붙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블루머테크라는 기업이 만든 제품은 그 이 브레지어를 착용한 사람의 심장, 폐, 호르몬, 대사 상태에 대한 자료를 추적하고요. 산책 후에 어떤 혈압의 변화까지 알려주는 그런 식인데 이렇게 모인 자료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법 찾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또 다른 제품은 스마트 혈압 측정기입니다.
네.
이 기기는 관상동맥 질환의 초기 징후를 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이 동맥경화 초기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한 회사의 제품은 존스홉킨스 의대에서 7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거친 그 제품의 효과를 입증하는 제품입니다.
네. 또 다른 기술도 있을까요?
디지털 코칭 앱이라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성별에 따른 특정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네.
사용자한테 혈압과 불규칙한 그 심장 박동, 실험실 결과와 약물, 체중, 신체 활동의 영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2021년에 나온 연구조사에 따르면 이 앱을 이용해서 혈압을 조절하고요. 떨어지게 만들고 이를 최대 3년 이상 유지한 고혈압 환자들이 80%가 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스마트 혈압 측정기나 코칭 앱 같은 이런 제품들이 여성의 심장 건강에 대한 기존의 어떤 오해, 연구 부족을 극복하고 여성들한테 더 적합한 진단과 치료법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성 심정에 관한 그 잘못된 인식, 오해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이런 인식을 바르게 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헬로 하트라는 기업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은요. 여성들한테 심장 건강과 위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요. 디지털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일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기업은 지난해 If you feel something, say something. 그러니까 무엇인가 느끼면 말하세요. 라는 표어를 걸고 여성의 심장마비 증상이 남성하고 다를 수 있음을 알리는 그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네. 여성과 남성의 심장마비 증상이 다르다는 거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네.
그럼 여성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하나요?
예. 여성의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증상에는 메스꺼움이 있습니다. 속 쓰릴 수 있고요. 피로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칫 여성의 어떤 스트레스나 신경성으로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인데요.
네.
또 한 가지 증상은 뭐 턱, 팔, 어깨, 상부, 등, 목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압박감도 있습니다. 가슴 부위의 어떤 통증이나 압박감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거나 느껴지면 무시하지 말고요. 참지 마시고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좀 새겨드려야 할 이야기 같은데요. 네, 그런데요. 그 핀테크의 60%가 창업 5년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럼 뭐 신생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런 신생기업들의 전망은 어떤가요?
자,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여성의 건강, 여성 심장 건강에 관련된 일반 대중의 인식 개선과 함께 투자자들, 분석가들, 여성의 심장 건강에 초점을 맞춘 기술의 잠재력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내리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뉴욕에 있는 글로벌 조사기관 맥켄지의 2022년 보고서는 The Dawn of the FinTech Revolution이라고 제목을 걸었습니다.
네.
여성 건강 혁명이라는 건데요.
네.
이 내용에 따르면 핀테크 분야의 그 공공인식, 회사 설립, 자금 조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여성의 심장 건강에 초점을 맞춘 기술과 제품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과 분석가들의 관심이 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건데요.
네.
이런 추세는 여성의 심장 건강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접근 방식과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고 신문이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예를 들자면 앞서 소개해드린 그 심장 모니터 브래지어를 생산한 그 회사 대표에 따르면요. 이 회사는 최근 임상 연구를 위해서 국립보건원으로부터 190만 달러를 받았다면서 이 의료기기 생산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바흐트랙, 바하 보고서라는 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바하, 바흐라고 하면은 서양 고전의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보고서인가요?
예, 이 보고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오늘 얘기를 시작해볼까요?
느껴주시네요.
네, 질문 시간입니다. 네. 장양희 기자는 음악 연주에 자주 가십니까?
글쎄요. 뭐 바흐 보고서를 언급했으니까 서양 고전 음악 연주회를 말하시는 거라면
네.
자주 간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연주회도 자주 열리질 않아서 대중성이 뛰어난 장르 음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까요?
제 주변에 아닌가요? 아는 곡이 나오면 열심히 듣다가 모르는 곡이 나오면 좀 졸다가
네네.
뭐 가더라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맞는 얘기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난해 네. 클래식 음악 행사가요. 그 전해보다 4천 건이나 더 열렸습니다. 물론 뭐 미국과 해외 행사까지 모두 포함한 것인데
네.
지난해 전 세계에서 열린 그 클래식 음악회, 뭐 서양 음악 행사를 전체 꼽자면
네.
모두 3만 1천여 건입니다. 음악 연주회가 16,000건이었고요. 네. 오페라 공연이 9,000건, 뭐 발레 등 무용 공연이 6,000건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주 열리지 않는 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럼 바흐 트랙 보고서는 뭔가요?
네, 자 바흐 트랙은요, 클래식 음악 콘서트나 오페라 무용 공연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뭐 온라인 잡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 세계 이벤트 목록과 일정, 또 프로그램의 어떤 세부 정보, 연주자 정보 등도 함께 포함하는데요. 이 웹사이트는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과 전문가들한테 아주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분석도 해서 클래식 음악계의 추세와 경향에 관한 어떤 통찰력도 제공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느 작곡가가 인기가 있는지, 뭐 특정 유형의 공연이 어느 정도나 공연되는지, 업계 내 어떤 여성 작곡가와 지휘자,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설문조사나 분석의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보고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바로 서양 고전 음악계에서 여성의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
정답입니다.
네.
자, 바흐트랙 보고서는 현대음악 공연이 늘고 있고 여성 작곡가들의 음악 공연이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낯선 이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소피아 구바이돌리나라는 작곡가가 있고요.
네.
캐롤라인 쇼, 은숙진, 안나 클라인 모두 지난해 작품을 가장 많이 연주된 작곡가 상위 100명에 속합니다.
네.
그 로베르트 슈만의 아내였죠. 그 19세기 낭만주의 음악가 클라라 슈만이라든지 펠릭스 멘델스존의 누나였던 페니 멘델스존 등 여성 작곡가도 물론 상위 100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목록에서 여성이 그 상위 100명 가장 작품이 많이 연주된 생존 작곡가 중 36명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네.
비록 숫자로 보면은 여전히 뭐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요.
네.
2013년에는 100명 중에 단 11명만이 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100명 명단 중에서 7명이 여성 작곡가가 상위 20명 안에 들었고요.
네.
10년 전에는 상위 20명 가운데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언급하셨는데 눈여겨볼 작곡가 중에 한국인 이름도 들렸습니다.
그렇죠.
자, 누구인지 또 어떤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죠.
네. 은숙진. 1961년 한국에서 태어나서 독일 함부르크를 거쳐서 현재 베를린에 살고 있는 한국 여성 진은숙 씨입니다.
네.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꼽히는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지난해 이 진은숙 씨의 작품을 녹음한 베를린 필 진은숙 에디션을 발매할 만큼 명망이 있는 음악가인데요.
네.
한국 언론들은 141년 역사의 베를린 필이 보수적이기로 유명한데 동시대 작곡가의 작품만으로 구성된 음반을 낸 그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92살인 러시아의 작곡가 소피아 구바이돌리나 씨. 현대음악의 대모로 불립니다.
네.
러시아 음악을 바탕으로 하면서 동양적인 신비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바흐트랙 보고서는 또 영국 작곡가 안나 클라인 씨와 함께 그 말씀드린 이 세 명의 여성을 오늘날 음악을 창작하는 가장 중요한 작곡가들로 꼽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작품은 서로 다른 세대, 문화, 음악 스타일을 아우른다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는 클래식 음악 산업의 성장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네. 자, 이달의 여성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도 더 다양한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에서 최고의 엘리트 영재 교육을 받고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온 한 음악 교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는 탈북민 황상혁 씨인데요. 한국에 정착해 다시 피아노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연주가로서 관객을 만나고 한국 시민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탈북민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탈북민 피아니스트 황상혁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예원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열린 치유 콘서트에서
탈북 피아니스트 황상혁 씨가 리스트의 사랑의 꿈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황상혁 씨는 북한에서 9살 때부터 이 전문 음악 코스를 밟아왔는데요. 평양예술전문학교에 진학해 피아노를 배웠고요. 이후엔 평양음악무용대학 전문부에 편입해 기량이 뛰어난 학생들과 함께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한 뒤엔 평양음악무용대학의 교원으로 학생을 가르쳤는데요. 황상혁 씨의 이야기로 들어봅니다.
이 부분 교수들은 연주 활동을 못해요. 딱 교수만 해요. 그 다음에 연주가들은 또 연주만 하고 교수를 못한다고. 여기 한국하고 달라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로 평양음악무용대학, 지금은 김용균 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으로 문청 이름이 길어졌어요. 저는 뭐 20살 때 졸업해서 뭐 여기 한국에 40살에 왔거든요. 거의 20년. 그러니까 원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합치면 한 6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7년은 또 제가 박사원 공부하면서 지휘 공부를 하면서 지휘 또 중국에 파견돼가지고 중국 학생들을 또 7년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쨌든 합쳐서 20년이에요.
그는 2003년 중국에 파견돼 3년 동안 중국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이후 2011년 다시 중국에 파견됐습니다. 그곳에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한국인을 만나게 됐죠.
원래는 그 해외 나갔을 때는 준칙이 있어요. 근데 우리 대표단에서는 한국 사람을 원래 만날 필요도 없고 근데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그 두 번에 걸쳐 중국 파견됐었거든요. 길다나니까 조금 경험이 남보다 앞서가지고 좀 원칙을 좀 거슬려가지고 한국 사람을 만난 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결국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한국 사람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간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황상혁 씨도 북한에 돌아가는 것이 맞는지 또 탈북해야 할지 이 중국 파견이 끝나기 전 수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 과정에 한 브로커를 만나게 됩니다.
고민 많았죠. 뭐 그 가서 내가 북에 돌아가서 난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 한마디로 이게 자수라고 하거든요. 뭐 그렇게 하면 좀 용서,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용서 받을 수 있는데 다시는 해외 못 나가요. 이렇게 되면 한번 해외 나왔던 사람들은 또 계속 나가 파하고. 그러니까 조금 고민도 있고 그럴 때 그 한국 사람이 목사로 사칭한 브로커인데 그래가지고 나를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 3국으로 내가 한국은 안 된다고 딱 잡아댔거든요. 그러니까 3국으로 뭐 그래서 미국에서 다 뭐 맞아주었단다. 그래서 나는 3국이면 예, 한국하고 처벌 수위가 다르거든요. 실제 내가 배워주던 학생들 자녀들도 부모들이 해외에서 다 없어졌을 때도 그대로 다 가족들 무사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게 결국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국으로 데려다 준다는 브로커의 말에는 거짓말이었고요. 황상혁 씨는 2014년 10월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막상 한국에 도착해보니 피아노계가 북한과는 많이 달랐고요. 특히 클래식과 실용음악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됐죠.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한국 K-POP 아이돌 그룹도 봤고 난생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무슨 인도 음악 한다고 생각했거든. 트로트도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클래식 지지도 했으니까 저런 걸 좀 공부해가지고 나를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서울예술대학 지원도 하고 서울대학도 지원하고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따라 했어요. 근데 그 서울예술대는 여기 오니까 뭐 수시 정시가 있다 그러더라고. 1차 통과되고 2차에 넘어갔는데 어쨌든 실용음악이라는 게 미국 재즈 음악을 알아야 되잖아. 또 서울대에서 입학 통지서가 왔더라고. 그건 클래식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북에서 클래식 했는데 뭐 그걸 안 하고 다시 공부하려고 했는데 제 주변에 그 교회 분들이랑 뭐 장로님들이 나보고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고 서울대학이 엄청 세다고 생각 바꾸라고 그래서 다시 클래식 시작한 게 된 거예요.
그렇게 황상혁 씨는 2016년 서울대 음악대학원 석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북한도 이 고전 클래식을 연주하긴 하지만 서양 음악은 제대로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황상혁 씨에게는 또 새로운 도전이었는데요.
서울대는 완전 클래식. 제가 북에서 클래식 배웠다고 하지만은 깊이가 없고 그래서 이게 상식적인 걸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북한 음악을 클래식으로 만든 거기 50%가 그거고 서양 음악이 50% 근데 서울대는 100%가 다 외국 곡이더라고. 그러니까 깊이가 있더라고. 또 뭐 미국 음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클래식적으로 하니까 그건 뭐 우리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호기심이 더가지고 좀 했어요. 좋았어요. 나도 좀 더 연마되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좀 실용음악 여유가 되면 학원 같은 데 가서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올해 드디어 황상혁 씨는 대학원을 졸업하는데요. 어학 문제로 그동안 졸업하지 못했다가 다음 달 2월 그 긴 여정을 마무리 짓습니다.
올해 졸업 예정인데 제가 16년도 들어가가지고 원래 일단 18년도에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마지막 학교 들어갈 때 영어 점수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난 영어 점수가 없거든. 그 영어는 전혀 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탭스를 쳐야 되는데 너무 완전 담벽이야. 그래서 내가 한 1년 취약하고 학원 계속 이면 놀았어요. 그런데 아, 뭐 1년 동안에 갑자기 그건 진짜 너무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2024년 2월에 졸업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정착하면서 가장 큰 난관이었던 대학원 졸업과 함께 그는 현재 다양한 곳에서 연주 활동과 방송 출연으로 그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 대학원을 졸업하는 소감은 어떨까요?
좀 더 내가 가치가 더 올라가갔다는 생각 들고 북은 음대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기 한국에는 300개가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명실공히 북한의 제일 톱인 대학에서 졸업하고 대학 교수까지 하다가 한국에 와서도 서울대 타이틀이 멋있잖아. 그래서 지금도 박사원도 이제는 늦었지만 도전해볼까 하고 그것도 3월 달에는 미국 하버드 오케스트라단이 이게 3월 13일 날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트리플 콘체르트 그거를 거의 40분 1, 2, 3악장을 나눠같이 해변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황상혁 씨는 이웃 주민을 위한 나눔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부딪히는 일도 많았지만 북한과 중국에서 가르쳐온 경험과 또 노하우로 어르신들에게 더 쉽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뭐 지역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피아노 강사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가르치고 거기 뭐 복지라고 한자는 게인가요? 지금 현재 또 국립통일교육원 개공교수 임명장을 또 받았어요. 나는 너무 진짜 자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7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문 학생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중국 한족, 조선족 3살짜리부터 말 못하는 애들부터 아예 94년 할머니까지 할아버지까지 다 했거든. 그것도 7년 세월. 그것도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여기는 상상 못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가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내가 말투 때문에 지금 조금 거리감을 두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열성 팬들 돼가지고 내가 뭐 가라기라도 안 가요.
그러면서 이제는 서로를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젊었을 때 조금 배우다 말다 만다 했는데 이제 나이 많으니까 치료도 되고 배우려고 했는데 아 이런 선생 없다고 네,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또 예, 그분들도 제가 북에서 왔으니까 오케스트라도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꾸만 이게 뭐 피아노뿐만 아니라 이상 제가 생활 안에서 뭘 조금만 저를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좀 조언도 많이 주세요.
어느덧 정착 10년 차가 된 탈북 피아니스트 황상혁 씨 새해 바람도 함께 들어봅니다.
제가 이제 실제 눈앞에 닥쳐온 지금 예, 졸업 성공적으로 마치고 예, 박사원 제 추천도 잘 되고 그다음에 하버드 오케스트라 유명한 하버드 오케스트라하고 저하고 지금 예, 그게 제일 돼서 그야말로 순풍에 떴던 것처럼 모든 일이 쫙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제 밝은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 지구상에서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오래오래 그 지금 행복하시고 가족의 그야말로 모든 행복이 꼴딱꼴딱 차넘치겠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